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5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G7 외무장관들이 러시아의 곡물전쟁에 강력하게 맞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14일 독일 방겔스에서 사흘간의 회담을 마무리하면서 러시아의 경제적, 정치적 고립을 강화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한 무기 지원 확대를 결의하는 한편 우크라이나라 전쟁으로 시작된 국제적 식량 부족 사태에 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국제적 식량 위기의 원인이 러시아의 제재를 가하는 서방 국가에 있는 것처럼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이른바 곡물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의 외교적 연대를 보이는 중국을 겨냥해 러시아를 돕거나 러시아의 전쟁을 정당화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G7 의장국인 독일의 아날레나 베어보크 외무장관은 회의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것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대통령이 의한 것이라며 하지만 우리는 국제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어보크 장관은 특히 전쟁으로 인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들이 식량 위기에 처했다면서 어떻게 전 세계 사람에게 식량을 무사히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직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쟁 발발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통로인 흑해 항구를 봉쇄해 곡물 수출이 현재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중동과 아프리카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나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러시아의 봉쇄로 우크라이나에서 2,500만 톤의 곡물이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7 외무장관들은 서방을 비롯한 전 세계가 곡물 전쟁에 맞서는 대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저신다하던 뉴질랜드 총리가 1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총리실은 14일 성명을 내고 아전 총리가 가벼운 코로나 증상을 보이고 있다며 총리 배우자인 클라크 게이퍼드 코로나가 양성 반응을 보임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자가격리 사태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총리실은 아전 총리가 오늘 21일까지 격리 상태에 있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16일 정부의 배출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19일에는 국가 예산 발표를 위해 의회에 출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아던 총리는 정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주관이 되겠지만 나는 실망스럽게도 현장에 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AP통신은 4명의 미국 공군 사관학교 생도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해 졸업하지 못하거나 임관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공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생도들이 수천 달러의 등록금을 갚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시아축구연맹은 14일 중국축구협회가 2023 AFC 아시안컵을 개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성명에서 중국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개최권을 포기한 데 대해 예외적인 상황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수도 방기 북동쪽에서 반군이 공격을 감행해 민간인 10명이 사망했다고 유엔평화유지군 대변인이 AFP통신에 밝혔습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여행평화유지군인 미누스카군의 압둘 아지즈 오예드라고 대변인은 반군 조직인 평화연합이 지난 9일 콜로보로 마을에서 민간인 10명을 살해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오에드라고 대변인은 이러한 잔악 행위에 대한 대응으로 미누스카군은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즉각 유엔군을 배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생활 수준이 가장 열악한 나라 가운데 하나인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지난 2013년부터 내전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국토의 3분의 1을 장악한 무장단체들은 선거를 앞두고 수도 방기를 공격했으며 포스텐 아르상제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지원을 요청해 반군의 공세를 격퇴하고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영토와 도시 대부분에서 반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끝으로 북한의 내일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가끔 구름 많고 오전부터 밤 사이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1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5m를 이겠고 서해 북밧바다는 0.5에서 1m를 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진행을 맡은 도성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와 감염이 유행하면서 지난 2년 사이에 미국 직장인들의 일하는 형태가 다양해졌습니다. 사무실이나 현장이 아니라 집에서 원격으로 일하는 재택근무라는 게 일반화했고요. 직장과 집을 오가면서 일하는 하이브리드, 혼합 형태도 있고 업무의 특성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서 사무실이나 이 현장에서 일하는 다양한 형식의 일하는 형태가 익숙해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전파의 위험은 여전합니다만 많은 기업과 또 일터가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의 복귀 계획을 내놓으면서 요즘은 집에서 일하다가 사무실로 출근하게 됐다는 근로자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에 관한 생각을 물어본 설문조사가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학 공공문제연구소 NORC가 지난달 중순 미국의 성인 1,08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인데요. 2년여 동안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 출퇴근하는 근무 자체에 여러 가지 적응이 필요하고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내용이 눈에 띄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를 하다가 사무실로 복귀한 후 전반적인 상황이 좋아졌다는 평가는 39%에 불과했고요. 더 나빠졌다는 평가가 23%,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응답이 복귀 근로자의 41%에서 나왔습니다. 그동안 현장 근무를 계속했던 근로자들은 대체로 팬데믹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상황이 나빠졌다 35%, 스트레스를 더 느낀다 50%로 나왔는데요. 그 이유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과 출퇴근에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일과 양육 또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벨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업과 일터에서의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근로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고 또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도 살피고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보고 또 작은 것도 소통하려는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은 미국 내 화제의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정리해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인사, VOA 이야기 미국사, 인물 아메리카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해시태그는 노동조합. 최근 미국에서는 노동조합 결성을 위한 투표, 노동조합 출범 등의 뉴스가 화제입니다. 항공사에서부터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 소매업체까지 노조 결성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동료들에게 찬반 의사를 묻고 또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와 고용주들에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 대유행 상황이 전국적인 노동운동을 촉발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노동관계위원회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그러니까 2021년 10월부터 올해 3월 사이에 노조 대표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는 청원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7%가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고발도 14%가 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커피 전문점 체인인 스타벅스의 250여 개 매장의 노동자들이 노조 설립 신청을 한 뒤에 54개 노조가 공식적으로 결성됐고요.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뉴욕시 창고 노동자들도 아마존 노조 가입 투표를 관철했고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 있는 구글 산하 협력업체도 노조를 설립해 단체 교섭권을 가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근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것을 가장 큰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인터넷 기술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기업은 팬데믹 이후 더 큰 이윤을 내고 있고 대다수 근로자가 안전을 위해서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일선 노동자들의 현장 업무와 또 배달일은 코로나 감염에 더 취약해졌고 더 많은 이윤을 올린 경영진과는 반대로 크게 달라지지 않은 이 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상황이 노조를 만들려는 움직임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지난해 가을 갤럽의 여론조사에서는 미국인의 68%가 노동조합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와서 1965년에 71%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의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고 있는 디지털 세상의 젊은 노동자들은 자신과 동료들의 주장을 소셜미디어 네트워크,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서 내고 있고요. 같은 고민을 하는 다른 분야의 노동자들이 서로의 상황을 묻고 공유하는 그런 흐름도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이 활성화하고 있는 이유로 정치적인 환경, 또 언론 보도를 꼽고 있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미 친노조 대통령이 되겠다며 관련 법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가 있어서 노동자들의 움직임에 힘을 더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을 전하고 집중 취재하고 분석하는 언론의 관심이 또 노동자들의 힘을 모으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 물 먹는 돼지 잔디. 심상치 않은 미국 남서부 지역의 기록적인 가뭄에 초록의 잔디가 찬밥 신세가 돼서 화제입니다. 미국 남서부 지역의 가뭄은 벌써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요. 올해도 최악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강과 저수지가 마르고 바짝 마른 대기에 걷잡을 수 없는 산불이 일어나는 등 가뭄으로 인한 재난급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사에 필요한 물 공급을 제한하고 주민들에게 물 아껴 써야 한다는 요구는 이미 오래전에 시작했습니다. 집이나 건물 밖에서 쓰는 물 사용도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미국 주택의 상징이고 또 문화라고 할 수 있는 잔디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 남부지역 상황입니다. 지금은 1년 중에 호수나 저수지의 수위가 가장 높아야 하는 시기인데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미 물 부족 비상사태가 선포됐는데요. 로스앤젤레스와 벤투라 등 일부 지역은 다음 달, 그러니까 6월부터 집 바깥에 잔디나 나무에 물 주는 것을 일주일에 단 한 번으로 제한했고요. 비가 온 뒤 이틀 동안은 잔디 위로 자동으로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기면 벌금이 하루 $500입니다. 잔디를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물이 같은 면적의 수영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고요. 밀이나 옥수수를 키우는 것보다 물이 더 많이 드는데 가구당 물 소비량의 75%가 잔디에 쓰인다는 연구 결과가 바탕이 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동쪽 네바다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바다주는 이미 지난해 장식용으로 가꾸는 천연 잔디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의회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라스베거스 지역 고급 주택 정원 조경에 선인장 같은 사막 식물이 보이기 시작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네바다주에서는 앞으로 2027년까지 운동장의 잔디구장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천연 잔디를 모두 없애도록 법제화했습니다. 미관상 좋지 않다면서 인공잔디를 터부시했던 유타주. 이제는 천연잔디를 대체해서 인공잔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까지 마련했습니다. 영국의 식민 시절부터 거의 미국의 역사와 같이 하는 미국 사람들의 잔디 사랑. 잘 관리한 잔디는 예쁘기도 하지만 잔디를 심을 땅이 있고 관리에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부와 지위의 상징이었고요. 미국 가정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문화이기도 한데요. 최악의 가뭄과 또 기후변화에 신음하고 있는 남서부 미국에서는 잔디는 이제 물먹는 하마, 물먹는 돼지, 감당하기 힘든 사치품 신세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본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한 주간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그 소식부터 시작할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임기를 시작하고 10일 취임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의 최근 잇단 무력 시위에 대한 언급 없이 비핵화 전환을 전제 조건으로 과감한 경제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여기되 비핵화 협상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내 매체인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 등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의 새 정부 출범 관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취임식이 열린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한 논평 요청에 대해서 우선 취임을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평화, 안보, 번영의 핵심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계속 한국과 긴밀히 조율해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 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공통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완전한 비핵화는 우리가 전임 한국 정부는 물론 새로운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목표라면서 앞으로 유선과 대면으로 가질 기회들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며칠 내에 한국을 방문해 새로운 한국 정부와 함께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진진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에서 나온 그 한국 윤석열 정부 취임 관련해서 또 다른 반응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미국 국방부가 한국 새 정부와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9일 한국 새 정부와 군사훈련 확대, 전략자산 배치 계획 등을 논의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 앞서 나가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의 새 정부와 그러는 것처럼 한국의 새 정부와도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여전히 핵심 동맹국으로 남아있다며 우리는 항상 이 동맹을 더욱 낫고 더욱 능력 있게 만들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로 전환하면 북한 경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아주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냈을까요?
네,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응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윤 대통령의 취임사가 비핵화를 향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라는 요구로 들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미국이나 한국, 국제사회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메시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북한 담당 국장은 전임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먼저 양보를 한 뒤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게 하려는 것처럼 보였지만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서는지를 지켜보고 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방식을 택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브루스 크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계획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 소득을 3천 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천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의 보수 성향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북한과의 관여에서 조건에 맞춰 상황 조치를 취하는 상호주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네, 새 정부 출범에 대한 탈북민들의 반응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떤 반응인가요?
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0일 취임식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가 지속 가능한 평화를 만든다고 강조한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고 엘리트 탈북민들이 평가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에 망명한 뒤 처음으로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행사 뒤 VOA와 전화통화에서 가슴이 여러 번 뭉클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고 존엄이라는 반인권적 차별 속에서 강제 동원되고 또 지도자와 악수하려면 알코올로 손까지 닦아야 하는 북한의 권위주의적 1호 행사와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다가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 출신 태영호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날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은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지도자 취임식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아울러 지성호 의원 등 탈북민 출신 국회의원 2명 외에 탈북민 이은영 씨가 윤 대통령이 뽑은 한국을 빛낸 20인에 포함돼 중앙단상에 앉는 등 탈북민 수십 명이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매우 고무적이라고 태 의원은 말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어서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무부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9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의 불법성을 지적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북한이 7일 발사한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로 판단된다며 이번 발사는 세 번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을 비롯해 이전의 발사와 마찬가지로 복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발사들과 마찬가지로 동맹인 한국, 일본은 물론 뉴욕 유엔 본부에서도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는 7일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에는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과 독일, 프랑스가 성명을 내고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네, 미국 국방정보국장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속도와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DIA의 스콧 베리어 국장은 10일 상원 군사위원회가 전 세계 위협을 주제로 연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 시간표와 핵실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도 북한 지도부는 북한의 힘과 결의를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추가 시험을 고려할 수 있고 사이버 공격 혹은 또 다른 핵장치 시험을 강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행동 여부는 북한 지도부가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 한국을 압박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셈법을 따르느냐에 달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특히 김정은의 셈법에는 ICBM 시험 혹은 핵실험에 따른 상당한 외교적, 경제적 역풍에 대한 예상도 들어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미국과 동맹국에 여전히 심각한 도전이 되고 있다며 사거리와 치명성이 높아진 핵역량을 갖춘 탄도미사일로 한국과 일본, 미국을 계속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미국 국방정보국의 스콧 베리어 국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외에 또 다른 것도 지적을 했네요.
네, 베리어 국장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제재 위반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금이 필요한 북한과 지난 2월 군부 쿠데타 이후 무기 거래 선택지가 제한된 버마의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은 버마의 무기 판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새로운 평가도 내놨습니다. 또 북한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는 수익 창출과 국방력 향상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지원하는 정교한 해킹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해커들은 제재를 회피하며 정권을 위한 간첩 활동을 물론 암호화폐 탈취와 랜섬웨어 공격 등의 범죄를 통해 수익을 창출한다며 이런 작전에서 벌어들인 수익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생산, 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공화당의 미셸 스틸, 영김 하원 의원은 9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보낸 공개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 공개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올해 들어서만 15차례 이어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론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계기로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위해 한국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의원들은 특히 지난 3월 24일 이뤄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재개에 강한 우려를 표하면서 이는 우리의 동맹국들에 도달할 수 있고 북한의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입증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한국전 종전선언 추구에 관심이 없고 해콕은 단거리 재래식 탄두를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군 기지를 향해 쏘아올릴 능력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 북한의 추가 긴장 고조 행위를 막기 위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증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의원들은 밝혔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볼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제20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국과 한국 동맹은 국민들의 긴밀한 우정의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보, 번영의 핵심축이라며 윤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또 북한이 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사흘 앞두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 미국 의회의 공화당 소속 한국계 의원들이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 억지 강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에는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 한 인사 순서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이민 역사의 큰 인물인 전명운의 첫 번째 이야기인데요. 전명운의 도미전 활동과 미국에 건너오게 된 동기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08년 대한제국의 외교 고문이었던 미국인 더햄 스티븐스 처단 의거는 한국 독립운동 사상 최초의 의열 투쟁이었기 때문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한인들에게 민족 독립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열망을 불어넣은 사건이었습니다. 스티븐스는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는 데 온갖 노력을 경주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한국민의 의사와는 정반대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을 미화하고 정당화시키고자 하였으며 이 같은 그의 친일적 견해를 언론을 통해 미국 사회에 전파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에 미주 한인들은 스티븐스의 친일 발언에 분개하여 그의 발언을 취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재미 한인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주장하였고 한인들은 그에 대한 처단만이 왜곡된 한국과 한국민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믿었습니다. 따라서 스티븐스의 처단 의거는 단지 친일적 언사를 일삼는 미국인에 대한 응징이 아니라 한국을 병탄하고자 하는 일본 정객들과 친일파에 대한 처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티븐스의 발언이 나오자 미주 한인 대부분은 그를 처단하고자 하였으나 그 실제적 행동은 전명훈과 장인환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전명훈의 이력은 출생 연도부터 매우 불명확한 점이 많습니다. 헤이그 특사인 이상설이 신한민보에 게재한 양의사 합전에 전명훈의 적은 담양이요 대로 한성에 있었으니 나이 장의사보다 다섯 해가 적으니라라고 하여 서울에서 출생했으며 장인환보다 다섯 살이 적다고 했습니다. 양의사 합전에 장인환의 출생 연도를 1878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전명훈은 1883년생이 됩니다. 또 다른 자료인 신한민보에 게재된 장전 양의사의 약사에 의하면 장인환은 정춘년 1877년 3월 11일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명훈은 그보다 5살 적은 1882년생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명훈에 대한 기록은 출생 연도부터 정확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원용의 재미한인 50년사와 독립운동 공훈록에는 1880년 5월로 기재되는 등 출생 연도와 생년월일이 전혀 일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사 전명훈이라는 평전을 쓴 장백일은 족보와 신한민보에 실린 전명훈의 부고에 의거하여 1884년 6월 25일이라고도 하였는데 족보에도 1884년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884년이 정확하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전명훈이 스티븐스 의거에 경찰에 피체되었을 때 성명은 전명훈, 연령은 25세라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884년생이 정확하고 전명훈 자신도 경찰에는 1884년 5월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전명훈의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 세거하는 것으로 보아 그는 지금의 종로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명훈의 집안은 24대부터 관직에 진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서울에서 상업에 종사하였던 것 같습니다. 전명훈의 아버지 전성근은 상업활동을 하다가 전명훈이 청소년기에 사망했습니다. 전명훈의 현재 관계는 삼형제 중 둘째 아들이라고도 하고 부고에는 일곱 번째 아들이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양의사 합전에 형제가 단주하다는 것과 대동보상에 형만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삼형제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이 전명훈의 가정환경은 아버지가 상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집안 살림이 어려운 편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고 아주 유복하지도 않은 서울의 중산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서울의 상업적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매우 진취적인 성향을 가졌으며 서구의 신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시키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선장기의 전명훈은 한국이 외세의 침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안에 근대 국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전명훈의 나이 15, 16세경 서울에는 독립협회가 설립되어 서구의 민권사상과 부국강병을 위한 토론회 등이 개최되었고 그가 살고 있는 종로에는 만민공동회의 집회가 열리는 등 서구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자는 운동이 한창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기에 있었던 전명훈도 한국의 근대화가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고 독립협회와 독립신문을 통하여 유신사업에 일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전명훈이 국내에 있을 무렵 어느 정도의 교육을 받았는지 현재 자료 부족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양의사 합전에 의하면 전명훈은 학교당에 가서 댕기머리를 깎고 신학문을 익혔다고 하는데 아마도 당시 서울에 세워졌던 근대적 학교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느 학교에 다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후 전명훈은 18세 무렵인 1902년 6월 2년제의 관립 한성학원에 다녔다고 하는데 아마도 서울에서 중등교육 정도의 학교를 다녔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자료상에서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중등교육을 받은 이후 전명훈은 가업을 이어받은 그의 형 전명선의 밑에서 아버지가 물려준 포목과 남도 중무를 취급하는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한편 전명훈은 서구의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기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구 종교인 기독교에도 많은 관심을 보였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종교로서보다는 서양의 발전된 문명 세계를 받아들이는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처음 전명도 독립협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면서 기독교계 인사들과 접촉하였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나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초기 하와이로 이민 온 대부분의 이민자들은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명훈은 기독교를 통해 음으로 양으로 서양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 전명훈도 하와이로 이민을 떠나기 전 기독교에 일정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기부터 전명훈은 매우 풍나적 기질이 있었습니다. 형 밑에서 가업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지만 전명훈에게는 내심 신세계에 대한 동경이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발달된 문명 세계에서 새로운 지식을 얻어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켜야겠다는 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업에 종사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생업에 얽매여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즈음 그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와이 이민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를 떠나 새 삶을 찾으려고 이민이라는 방법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일본인과 충돌의 한 천주교 성당에 숨어 있었던 전명훈은 그곳에서 전부터 알고 있었던 렉스 신부를 만났습니다. 렉스 신부는 전명훈에게 작은 일로 개인의 일생을 망치지 말고 국가를 위해 앞날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미국행을 권유했습니다. 그는 국력을 키워 조국의 앞날을 준비하기 위해 미국 이민을 결심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한인 도착자 명단에 의하면 전명훈은 당시 나이 20세, 기혼, 서울 거주, 배 이름 도리코, 1903년 9월 21일 도착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 연구가인 이도영 박사는 전명훈 의사가 원래는 유학을 목적으로 태평양을 건넜다고 설명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미국 이민은 이제 하와이 이민부터 시작이 됐는데, 하와이 이민을 오는 분하고 이제 북미로 가시는 분두 부류가 있는데, 하와이는 이제 노동 이민으로 간 거고, 이제 북미로 가는 분들은 대개 유학이나 혹은 이제 상업을 위해서 가는데, 전명훈 의사도 이제 하와이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하와이 이민은 이제 노동, 잘 알다시피 이제 사탕수수 농장에 노동 이민으로 가는 것인데, 전명훈 의사는 이제 노동자로서 가서 거기서 이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뭐 성공하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뭐 유학을 목적으로 갔습니다.
그가 스티븐스 처단 의거 이후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통해 그가 왜 하와이 이민을 택하게 되었는가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도 있는데요. 다시 이도영 박사의 설명입니다.
그러한 이제 전명훈 의사가 미국에 오게 된 이유, 배경 같은 거는 이제 그 의거가 일어났을 때, 전명훈 장인한 의거가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보면 자기는 이제 공부하러 왔다. 그래서 미국의 근대적 학문을 배워서 우리나라의 그 근대화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런 뜻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가지고 전명훈 의사는 이제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인물로 돌아보는 미주한인사 오늘은 전명훈 첫 번째 시간으로 전명훈의 도미전 활동과 그가 미국에 건너오게 된 동기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6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추진한 정책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결과로 나타난 것은 미국의 노동운동 분야였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행정부 시대에 노동운동이 더 활발하게 벌어졌습니다. 1920년대 미국의 노동계 지도자들은 노조 조직에서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미국에서는 공화당 출신 대통령 3명이 연이어 집권했고 전국적으로 보수주의 물결이 넘쳤습니다.
공화당 출신 대통령들의 연이은 집권과 미 전역에 퍼진 보수주의는 노동계 지도자들의 활동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노동계 지도자들은 노동조합원 수를 늘리거나 협상력을 높이기 힘들었습니다. 1929년 경계 대공황이 시작되면서 노동조합은 힘을 얻지 못하고 더욱 약해졌습니다.
1933년까지만 해도 미국의 노동조합은 조합원 수가 30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시대를 거쳐서 1930년대 말쯤에는 1,050만 명이 넘는 미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습니다. 루스벨트 행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법들은 노동조합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1933년에 제정된 전국산업부흥법은 노동계 지도자들에게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대표할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935년에 제정된 또 다른 법으로 와그너법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조합 세력을 더 크게 확장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국산업부흥법을 위헌으로 규정했지만 이 법은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같은 고용조건에 관한 규정이 담겼다는 점에서 미국 노동 역사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전국산업부흥법은 산업부문마다 공정한 경쟁 규약을 작성하게 해서 지나친 경쟁을 제한했습니다. 생산량을 줄이고 가격 협정을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적정한 이윤 확보를 보장했습니다. 전국산업부흥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인정하면서 최저임금과 최고 노동시간까지 규정했고 이 법에 따라서 노동자들은 안정된 고용, 안정된 임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전국산업부흥법은 대법원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얼마 뒤 전국노동관계법으로 대체되면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노동행위 제도까지 명시했습니다. 전국노동관계법을 기반으로 미국의 노동조합은 더 확고하게 또 단단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 대부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새로운 권력을 이해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나무를 다루는 목재 노동자나 금속 노동자 같은 특정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대변했을 뿐 다른 기술을 가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등장한 노동계 지도자들은 전통적인 노동조합 지도자들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법을 사용해서 기술이 아니라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했습니다.
노동계의 새로운 지도자들은 노동자들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다른 노동자들과 힘을 합쳐서 공동의 요구를 제시한다면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 새 지도자들은 자동차 산업과 철강 산업을 비롯한 다른 여러 주요 산업을 위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동계의 새로운 움직임인 산업별 노동조합 회의를 이끌었던 지도자는 미국의 광산 노동자 연합 대표인 존 루이스였습니다. 존 루이스는 강인한 체구와 뚜렷한 주장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을 조직했던 존 루이스는 광산 노동자였습니다. 존 루이스는 12살 때 탄광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광산 노동자들의 강력하고 성공적인 지도자로 성장했죠. 하지만 존 루이스는 광산 외에 다른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존 루이스는 미국의 전통적인 노동조합인 미국 노동총연맹 AFL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다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존 루이스와 몇몇 다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산업별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기 위해 자체 단체를 구성했습니다. 이들은 단체를 산업별 노동조합회의 CIO라고 불렀고 즉시 회원을 가입시키려 노력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인 CIO는 몇몇 주요 산업 분야의 노동자들을 성공적으로 조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공은 오직 힘든 노력과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CIO가 치른 첫 번째 큰 투쟁은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와의 싸움이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인물은요. 지난 3월 30일 미국인으로는 가장 오랫동안 우주에 머물다가 귀환한 기록을 세운 우주인 마크 벤다 하이 씨, 노시창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지난 3월 30일 카자흐스탄 남부 초원지대 대형 낙하산에 매달린 러시아 우주선 소유즈 호가 착륙했습니다.
Touchdown confirmed at 6:28 a.m. Central Time. Mark Vandehei and Pyotr Dubrov.
소유주 호에는 국제 우주 정거장 ISS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온 세 명의 우주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안톤 슈카플레로프와 표트르 두브로프, 그리고 미국 우주인 마크 벤다하이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355일을 우주에 머물며 미국 우주인으로서는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수립하고 수많은 연구와 실험으로 장차 인간의 우주 여행에 큰 기여를 한 마크 벤다하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우주인 마크 벤다하이는 러시아 연방우주공사, 즉 로스코스모스 소속 우주인들과 함께 지난해 4월 러시아의 소유주 MS-18 우주선을 타고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갔습니다.
Second umbilical tower separate.
And lift off. Soyuz MS-18 on its way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국제 우주 정거장, 약칭 ISS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국적 우주 정거장입니다. 월드컵 축구장만한 이 위성에는 항상 3명 내지 5명의 우주인들이 연속 체류하면서 각종 연구와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마크 벤다하이가 우주에 체류한 기간은 1년에서 열흘이 모자라지만 그에 앞서 스콧 켈리의 기록인 341일 15일 초과해 우주 연속 체류 미국 신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 그는 이번이 두 번째 우주 여행으로 첫 번째 여행 시간까지 합하면 총 523일을 우주에 체류한 기록을 갖게 됩니다.
마크 벤다하이는 카자흐스탄에 내린 다음 날인 31일 항공우주국 제트기편으로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있는 존슨 우주센터로 복귀했습니다.
Thanks for being here! Yeah! Good to see you guys too!
비행기에서 내린 마크 벤다하이는 환영 나온 가족과 우주센터 동료들의 박수에 활달한 모습으로 두 팔을 들어 올리며 돌아와 기쁘다고 화답했습니다.
벤다하이는 우주정거장에 있는 동안 지구 주위를 5,680바퀴나 돌았으며 그 거리는 약 2억 4천만 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지구에서 달을 312번이나 왕복한 거리에 해당됩니다.
지구로 돌아온 벤다하이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최장기 우주 체류 기록을 수립한 건 맞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장차 지구를 벗어나 더욱 먼 우주를 탐구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는 과정이었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is being a record-setting mission, but I really wanted to flex that as a record long-duration flight is something we need to do to help further our.
벤다하이를 포함한 우주인들은 장기간 우주 정거장에 머물며 앞으로 달과 화성 그리고 더 먼 우주 여행을 위한 장기간의 우주 체류에 대비하는 과학적 연구와 실험을 실시한 것입니다.
벤다하이는 우주에서 매일같이 60에서 100건의 연속적인 실험이 실시됐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과 지식의 투자는 미래 우주 개발에 놀라운 기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e had 60 to 100 experiments going on at any given moment on the space station. Some of those we didn't have to interact with other than making sure.
벤다하이는 인간의 생물학적 변화를 확인하는 각종 샘플과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우주 여행 중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손목에 찬 장치를 통해 우주에서 인간의 활동 수준은 어느 정도가 표준일지, 빛의 노출이 취침과 기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도 조사했습니다. 승무원 각자의 혈액과 치매 샘플도 수집해 무중력 상태에서의 각종 호르몬, 프로테인, 세포 등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는 준비도 했습니다.
벤다하이는 장기 우주 체류에는 체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중력 상태에서도 운동을 열심히 해야 했습니다. 장기 체류를 하고 온 자신의 몸도 연구를 위한 실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신의 몸에서 나온 데이터가 앞으로의 우주 탐험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Being myself, my body is part of the experiment. So I know people are going to have to go get data from me.
벤다하이는 우주에서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연구를 실시한 최초의 우주인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을 때 그것이 얼마나 우주인들을 질리게 하고 식욕 감소, 영양 결핍, 신체 조직 손실 등을 가져오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미래의 새로운 우주 식품을 만들 수 있는 연구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미래 우주 탐험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식량 자체 조달입니다. 벤다하이는 우주정거장에서 채소를 재배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그는 우주선 안에 마련된 통에서 고추가 열린 것을 보고 그 환희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When I opened up that cover and could smell those peppers, it was such a shocking difference.
통을 열고 보니 그 안에 열린 고추는 너무나 환상적이었고 또 그것을 따먹어 우주에서 얻은 또 하나의 보너스였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실험을 실시한 벤더헤이는 우주 정거장 생활을 마감하면서 지상과의 인터뷰에서 1년 가까이 떨어져 있던 가족과 부인에게 다시는 우주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할 것이라고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
In fact, I promised my wife I will not be flying to space again, so
벤더하이는 1966년 11월 10일 워싱턴 DC 외곽 도시인 버지니아주의 포스처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미네소타주에서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녔습니다. 명문 세인트 존슨 대학교에서의 전공은 물리학이었습니다. 이어 1999년 캘리포니아 명문 스탠포드 대학에서 응용 물리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을 마친 후에는 미 육군사관학교에서 물리학 부교수로 재직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벤더하이는 ROTC 교육을 받고 미 육군 전투공병대 장교가 됐습니다. 1991년에 시작된 걸프전 때는 크루드족 대피작전인 오퍼레이션 프로바이드 컴포트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2003년에는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육군 제1우주대대에 배속됐으며 이라크 자유작전에도 참전했습니다. 그는 2016년에 대령으로 전역했습니다.
벤더하이가 미 항공우주국 나사와 인연을 맺게 된 건 육군 장교로 있던 2006년 존슨 우주센터에서 복무를 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는 존슨 센터에서 국제우주정거장에 있는 우주인들과 교신을 하는 비행 통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다 2009년에는 제20기 나사 우주인반에 선발돼 2014년까지 지구 밖으로의 여행에 필요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자 나사는 그를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맨 처음 떠난 우주여행은 ISS 탐사 5354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17년 9월 러시아의 소유즈 MS-06을 타고 우주정거장으로 날아갔습니다. 우주정거장에 도착한 벤더하이는 사령관 댄디 브레즈닉과 함께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하고 캐나다가 제작한 로봇 8 캐나담2를 교체했습니다. 거의 7시간에 달하는 오랜 작업이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지구로 돌아온 벤더하이는 다시 2021년 3월 2차 우주여행을 떠났습니다. 본래의 계획은 6개월 체류였으나 도중에 계획이 바뀌어 6개월이 연장돼 지난 3월 약 1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벤더하이의 임무가 끝나갈 무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참혹한 전쟁 소식은 멀리 떨어진 우주 정거장에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우주인들은 여전히 임무에 충실한 친구일 뿐 그것으로 관계가 불편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벤더하이는 구태여 그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러시아 우주인 슈카플레로프는 우리는 우주의 형제 자매들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벤더하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기쁘다면서도 우주 정거장을 떠나는 데 대한 섭섭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어 이곳 승무원들과 일생 동안의 친구가 된 것과 나라를 위해 기여하게 된 것은 영광이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돌아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 사람들이 더 오랜 기간 우주 여행을 하기를 기대하며 자신은 단순히 그런 미래를 위한 디딤돌의 존재로 남기를 바랄 뿐이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So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e next person doing something longer and us getting further and further away and exploring more. So I want this to be remembered as a stepping stone.
이 시간에는 미국 우주인으로서는 최장기 우주 체류를 통해 장차 인간의 우주 여행에 큰 기여를 한 마크 벤더하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한 주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정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